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영양공급 개선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보건의료학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김신권 고려대 의대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체중이 불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느 정도나 높게 나왔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당뇨병이 아니고요.
예.
예, 당뇨병의 위험 요인인 대사증후군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면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또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경우를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이후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성, 또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서
네.
대사증후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에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대사증후군이 예전엔 많았고요.
아, 네. 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덜 비만함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남한 사람에 비해서는 역시 덜 비만하거든요.
네.
체중이 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한 사람이 그것과 이미 비슷해졌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남한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남한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체중 증가.
네.
그 체중 증가를 저희가 원래 남한에 올 때의 체중 대비해서 5% 이상의 체중을 증가한 거를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를 했는데 그랬을 때 체중이 5% 이상 증가한 그룹이 9배 정도의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제가 미국, 남한, 북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사증후군, 이거 당뇨병 이런 대사질환들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빈곤과 풍요가 만날 때 많아지는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경과했던 한국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50년 전후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의 빈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후에 서구화되면서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때 빈곤과 풍요가 만날 때 많아지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쉽게 비유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로 비교하면 엔진이 아주 작은 차의 엔진인데 서구화되면서 이제 차체는 큰 차체에서 한 1500cc 엔진에 3000cc 차체가 얹어지는 그래서 엔진이 애초에 좋았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엔진에 힘이 딸리지 않겠지만
아, 네.
애초에 엔진이 적었던 소위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런 때 성장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큰 차체 소위 영양소의 과다 섭취에 직면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탈북하기 전에 경험했던 심각한 영양 결핍과 관계가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에 우리 남한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북한 사람들에게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겠죠.
네. 아무래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일단 5% 이상 체중 증가를 보이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 네.
5% 미만의 체중 증가를 보이는 분들이 한 25%. 그래서 절반 이상이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탈북자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문제성으로 간주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 대상의 반 이상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체중이 사실 느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영양적 박탈을 경험했던 사람에서 급격한 체중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사증후군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후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증가와 같은 더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 갖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또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200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연구를 시작한 건 2008년부터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저희가 모셔서 검진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700명 정도의 탈북자들에 대한 검사들을 했고 그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에서 당뇨로 진전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평소 생활에서, 식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에 와서 남한의 또 장점들은 잘 수용하고 배우시고 적응하셔야겠지만 남한 사람들의 좋지 못한 것들은 배우지 마십시오.
네.
좋지 못한 거라는 게 결국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 그리고 운동 잘 안 하는 거.
네.
북한에 있는 분들은 영양적 박탈도 있었지만 저희 남한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 교통수단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좀 많았거든요.
네.
이곳에 와서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요지는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를 제한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그리고 활동량, 운동량을 늘리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음식도 다양해지고 양도 풍부해져서 참 그야말로 음식의 천국처럼 보이는데
예.
그중에서도 이 주의해야 될 음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도한 지방의 섭취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래서 네.
칼로리에서도 지방의 비율들을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정크푸드 같은 거.
네네.
그리고 라면 같은 거. 이제 끼니를 때우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식단들을 좀 피하고 비교적 헬시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웰빙식에 가까운 음식들 식단들로 구성을 하고 전체적인 양도 지나치지 않게 먹게끔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로부터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